마가복음 1장 1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우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서론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또 많은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원래 그 원어로 쓰여진 헬라어 제목은 카테마르콘이라는 단어예요. 카테마르콘. 마르콘은 마가라는 뜻이고요. 카테라는 뜻은 따르면, according to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에 따르면, 마가에 의하면. 그래서 원어적인 그 마가복음의 제목은 according to Mark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또는 gospel of Mark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처럼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Mark.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 안에 마가가 저자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는 마가가 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뭐 여러 그 서적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제 예수님 당시 제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인 파피아스라는 교부, 유세비우스,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오리겐. 우리가 옛날에 초대교회 역사할 때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부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기록을 보면 다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피아스 같은 분은 마가하고 같이 아마 그 같은 시대에도 있었던 분으로 보거든요.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고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가가 어떤 분이었는가에 관한 거예요. 마가는 열두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예,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열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가면 마가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사도들과 큰 관계가 있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가가 초대교회 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겠지만 그 내용들을 몇 가지 먼저 살펴보면 마가가 가장 관계가 있는 사도는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배우고 베드로가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부를 때 내 아들, my son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가의 중요한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 아주 칭송받던 성도였던 바나바. 바나바의 사촌이었고요. 그래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가장 귀한 동역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다 떠났다. 그런데 마가만 유익하니 나에게 불러주고 마가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신실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비록 마가가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과 관계가 있는 자였고 특별히 베드로에게서 배우고 들은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의 목격담이라고 또 불러요. 베드로가 목격하고 들은 것을 쓴 것처럼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몇 구절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Acts chapter 12, verse 12 through 14.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의 그 히브리서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영어로 하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존 마크라고 나와요. 존 마크. 마가의 이름이 요한 마가 또는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영어 이름을 가지신 분들의 이름을 보면 존 마크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두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네. 근데 존 마크라고 불러요. 그분들이 이 마가의 이름을 딴 거죠. 마가의 이름이 원래 요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마리아 이름이 흔했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다락방으로 보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다락방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모여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위해 기도하였던 다락방도 이 마가의 집의 다락방인 것으로 보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집의 여종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온 것을 이 여종이 어떻게 알았죠? 음성만 듣고 알아요. 그렇게 이런 걸 보면 이 집의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아주 자주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가면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증거를 해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고 베드로에게서 배우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부였던 파피아스의 글을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이었다. 특별히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 로마에서 죽잖아요.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했을 때에 베드로의 수행원이었고 베드로의 통역가였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베드로서를 쓸 때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1 Peter chapter 5 verse 13.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특별히 로마의 교회, 있던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와 로마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마가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자였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보죠.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름을 알리지 않는 제자가 나오는데 보통 그것은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걸로 보죠. 여기서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한 청년을 마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청년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던 자라는 것이 들키자 발가벗은 채로 도망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주석들이 그가 바로 마가였을 것이라고 보죠.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에게 말씀드렸듯이 사촌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잘 알려져 있고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스. 그런데 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누굴 데리고 갔냐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유는 알수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가가 중도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떠나서 그 선교 여행을 끝까지 동행하지 않아요. 떠나서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좋지 않았던 이유처럼 보여요. 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갈때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자 사도 바울이 크게 반대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크게 다퉈요. 그런 후에 둘이 같이 가지 않아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사도 바울은 신라라는 분을 데리고 각각 두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 마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히 다퉜기 때문에 평생 원수처럼 지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굉장한 큰 섭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가시고 사도바울과 마가의 관계도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후 10년 정도가 지나고 사도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바울이 마가와 함께 있다고 해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하며 이제 죽으러 갔을 때에 마가가 함께 있다는 소식을 그 서신서에서 전하고 있고요. 근데 희한하죠. 베드로가 죽을 때도 마가가 함께 있고 사도바울이 죽을 때도 마가가 함께 있어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에 함께 있는 자.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을 때 마가가 잠시 떠났지만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가가 내게 필요하다. 마가를 보내달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 자신을 떠났지만 마가는 유익한 자니 꼭 데리고 와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도 사도바울이 죽을 때도 마가가 함께 있었고 마가를 찾던 것을 보면 정말 마가가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자. 그래서 왜 그 구절 생각나세요? 대마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마가만 있다. 이래서 마가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갔고 교회의 귀한 형제의 일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만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갇힌 자 마가가 나오고요. 빌레몬서 23절 24절.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갇힌 자 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마가가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과 깊은 관계가 있었고 사도들의 사역에 항상 함께하던 자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당시 사도적 권위가 있는 성경 말씀으로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교회에 전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참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서 나중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쓰여지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때 마가복음만 아니라 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Q라는 걸로 쓰죠. 퀄레라는 뜻인데 자료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책이 하나가 있어서 Q라고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은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Q라고 가정한 또 다른 문서와 함께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거는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혹시라도 인터넷에 가서 치면 이게 항상 나와요. 이 Q라는 가설 이 Q가설이라고 그러거든요. Q라는 가정으로 한 어떤 책에 있어서 마가복음과 함께 가장 먼저 쓰여져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거기서 쓰여졌다.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이 아니고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거다. 그런 Q라는 것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Q라고 붙이는 거예요. 펠레, 이 자료라는 뜻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걸 꼭 분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는 그 저자들이 각각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듣고 자신들이 모으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초대교부들의 글을 보면 마가복음은 언제쯤 쓰여질 거라고 주로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쯤 주후 약 65년에서 70년경에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후 65년에서 70년 당시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컸던 때예요. 특별히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한 교회 박해가 가장 극심하던 때였고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지하교회로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을 지하교회에서 카타콤에서 예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마가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박해가 있고 베드로와 사도바울까지 순교를 당한 그 로마에서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였고요. 이로써 고난 중에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요. 몇 가지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가요. 그죠? 바로 예수님 공생애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헬라어의 단어들을 보면 그저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체처럼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마가복음에 쓰여진 동사들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굉장히 특징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누구든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현재형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과거의 역사 속에 한 예수님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마가복음을 읽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그 가장 많이 나타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42번이나 나오는데요. 유투스라는 단어예요. 유투스라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 그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곧, 즉시, at once, soo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으면 곧, 즉시 또 이곳, 곧, 즉시 또 저곳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상동감이 있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숨가쁘게 기록하고 있는 책.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을 정말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Mark chapter 10 verse 45,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이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중심으로 모든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모든 마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빛 아래서 비추어지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신, 죽기까지 섬기시며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세상과 죽음까지도 이기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마가복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지만 제가 요약해서 마가복음의 서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나 참 멋있는 말씀 같아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데에 지체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것도 완전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르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그리고 그리스도, Christ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에 따라 모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제목과도 같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관한 복음. 그래서 이 1절이 그렇게 마가복음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를 알려주는 제목과도 같고요. 또 하나는 이 1절은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시면 이 짧은 1절 말씀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모든 마가복음의 내용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모든 구약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무슨 단어죠?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직분이 증거한 참 왕과 참 제사장과 참 선지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을 가리키는 호칭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 여호수아, 예수 뭐 같은 뜻이죠. 이사야 뭐 같은 의미예요. 원어가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Yahweh is my salvation 이런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구약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의 참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드러내고 계시고요. 이를 믿는 자들이,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베드로의 사랑받는 제자였고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배웠고 마가복음이 거의 베드로가 쓴 복음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1절에서 보여주시는 마가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과 닮아있지 않나요? 예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내용이 있죠. 그 구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구원받은 증거고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따라가는 거죠. 복음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교회 앞에서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른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복되다. 이들이 복된 성도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교회로 세워져 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때가 기독교 박해가 가장 컸을 때였는데 마가가 그 박해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배울 때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던지 아니 죽음이 우리 앞에 있던지 어떤 낙심한 일들로 둘러싸여 있던지 우리도 끝까지 어떤 시련을 만나던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끝까지 담대히 고백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좋은 세상,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원래 이 복음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복음. 복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학교 건물의 신학교의 이름 에반겔리아죠? 예, 그 이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에반겔리아 같은 뜻입니다. 가스포,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인가? 지금 마가가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왜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간직하는 복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 되시고요. 우리 믿음의 시작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만 아니고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이 전체 66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쓴 메시지 목적을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뭘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과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천국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구약도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였다. 모든 구약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풀어 자신을 전하셨죠.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어 오시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쓰여졌고요. 그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전하고 들어야 되고 거기에서만 참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세상 피로 채워주고 세상에 어떤 메시아가 되고 아니면 다른 목적, 뭐 좋은 가르침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오셨다는 것. 이걸 알려주는 목적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뭐 많이 살펴본 구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은 The Word of Christ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으로도 풀려지죠. 영어로 하면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ESV 성경에는. 그런데 NASB 성경에는 The Word concerning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풀어요. NIV도 The Word About Christ. RSV 성경은 The Preaching of Christ.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알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복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원리를 꺼집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 그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서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멤버십 공부, 주일 성경 공부도 했을 때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 그리고 전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처음과 끝이 다 이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이 이 제목을 따라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되는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15장 16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 말씀이 마쳐요. 공생의 사역이 세례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앞 뒤에 증거가 나와요.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 음성이 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의 음성이 먼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증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5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 음성이 들려요. 성소 휘장에 갈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선포로 마가복음 시작과 끝이 맺어진다는 거죠. 이 두 사건과 이 두 증거를 앞뒤로 하여.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건이 세례받는 걸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잖아요, 십자가가. 이 두 사건과 이 증거를 앞뒤로 하여 그 안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어느 사건도 이 목적으로 보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오병이요. 떡을 만들어서 베풀어 주셨다. 야,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할 때 떡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우리 폭풍우 만난 것도 생각해 봤잖아요. 폭풍우 만났을 때 뭐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죠? 막 패닉했잖아요. 아우성치면. 우리가 죽는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그저 우리의 삶의 폭풍우 만날 때 우리 돌아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폭풍우를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받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분. 진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 그분을 가리키기 위해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딴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영원한 천국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모든 성경의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그 복음의 빛으로 모든 사건들을 풀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느 구절을 봐도요. 우리의 결론은 딱 한 가지여야 돼요.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만 나와야 돼요. 아,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잊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좋은 분,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이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고백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고 전체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절에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1절을 잘 보면 이 1절이 우리 시작은 뭘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단어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시작되는 단어가 달라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문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어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처럼 단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래요. 목적어가 있고 영어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영어하고 헬라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앞에 둘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홍 목사가 설교를 했다. 복음을 설교했다 했을 때 복음을 앞에 두고 싶으면 복음을 홍 목사가 설교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홍 목사를 앞에 두고 싶으면 홍 목사가 복음을 설교했다. 헬라어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앞에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한국어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시며 가장 먼저 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헬라어 원본을 보면 다른 단어가 가장 먼저 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헬라어로 알케라는 단어예요. 알케. 어떤 단어일까요?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beginning. 시작. 이 알케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는 그냥 앞에 두지 않아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마가가 이 시작이라는 것을 가장 앞에 두었을까? 이 시작에 대해 알려주는 시작으로 시작되는 책이 또 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시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거기에는 물론 전치사가 같이 와요. 근데 알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즉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와 마가복음이 둘 다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시작, 마가복음 1장에서는 복음의 시작.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이 알려주고 있다면 구원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새 창조의 사역을 마가복음 1장 1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창조 사역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된 구원으로의 새 창조 사역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첫 창조에 어느 때 그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났죠? 창조가 다 마쳤을 때 그 영광이 모든 창조를 통해 완전히 드러나시죠? 모든 창조의 사역이 마치고 7일째인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모든 새 창조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마치고 안식이 임할 때, 그때 안식은 언제 임했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 안식이 임하는 그 주일에 구원주 예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고요. 그 주일에 오늘처럼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루신 모든 새창조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구원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고백이 하게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마가복음이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고백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냐 하면 마가복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우리의 입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죄인이 마음에 믿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죄인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혈육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새 창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에서 뭔가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져서 내 삶의 피로가 갑자기 뭐 채워지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하여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증거를 얻고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에 비할 수 없는,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죄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 더 큰 기적, 더 큰 체험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루신 중생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명한 증거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상한 것을 하고 이상한 은사가 그런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성령님이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마가복음 그리고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리스도시라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자라가게 해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1장 15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첫 마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고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므로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모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된 성도로 더욱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의 우리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신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이 죄인들의 삶,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이 죄인들의 삶에 복음이 시작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에서 더욱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8장 날 구속하신 힘 넘버 548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시는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